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3주 전에 중동 난민 선교팀과 함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7월과 8월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름 선교를 갈 것인데요. 그 선교에 앞서서 선교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하기 위해 그 선교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중동 선교팀이 왜 그리스에 가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리스는 그 중동의 많은 국가들, 이란이나 아프간이나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올때 가장 먼저 그 터키에서 거의 이렇게 막뭐 수용해서도 갈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처음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난민들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낯선 땅에 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해서 만나고 온 선교사님은요, 양용태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한 20년 전부터 난민 사역을 그리스에서 해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곳에 온 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관계를 맺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지금은 그 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는 훈련원 사역까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그 아테네 그 사마리아 센터라는 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역을 이루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을 독일의 선교팀에게 이양하고 본인은 거기서 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나플리오라는 지역에서 새로운 난민 사역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3박 4일의 일정을 가지고 그리스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한 2박 3일 정도는 아테네에서 그 사마리아 센터를 중심으로 난민 사역을 쭉 둘러보았고요. 그 후에 선교사님의 이제 새로운 사역지인 나플리오까지 차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오는 길에 이 중간 정도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길 꼭좀 한번 둘러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사실 이 선교팀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 아테네와 그리고 또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저희가 이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고린도로 이동해서 사역하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수많은 이방의 신을 섬기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설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하여서 그 고린도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는 한 1년 반가량을 머물며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선교팀의 이 여정이 2000년 전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과 겹쳤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중간중간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땅에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또한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자로서 살아갔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담담히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뭔가 화려한 말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막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도 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겐 굉장히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을 그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막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와닿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꿋꿋이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도전이 되면서 저 스스로의 그 제 삶에 대해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게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어떠한 거리낌이 있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여서 경계하여서 사역하고 있음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에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에 대한 의문과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런 의문과 의심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도 아니었고 뭔가 부유한 삶도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잘나가는 인생을 그가 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가 경험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몇 장 더 넘겨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뭔가 부끄러움이나 그가 막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나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그저 막 이악물고 억지로 버티고 내가 어떻게든 견딘다라고 이렇게 분노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막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듬으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한 2000년이 지나서 바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열매와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다 이해한 우리가 볼 때 이런 바울의 삶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바울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의 사역과 그의 자격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는 사람 맞나? 바울이 정말 이렇게 사도가 맞나? 라는 의문이 그들에게 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드는 그 바울에 대한 의심이 의문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시선에 있어서 바울은 너무 초라하고 궁상맞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막 병들고 왜 이렇게 초라해야 하는가? 아니 우리 같이 그냥 뭔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저렇게 지질궁상으로 사역해야 되는가?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춰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좀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의 의문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비슷한 의문을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그런 비슷한 뭔가 안타까운 소리들을 들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야, 너 맨날 교회 단다고 하면서 너 맨날 교회에 살면서 너 사는 게 그게 뭐냐? 네가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야, 너 보면 뭐 이렇게 변변찮은 직장도 없고 아직 뭐 결혼도 못하고 야, 네가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다는데 야, 그럼 좀 하나님이 널 좀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앙의 어린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혹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한 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 굉장히 큰 시련으로 인해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라는 의문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과 궁핍과 뭔가 좀 그 어려운 삶을 살기보다 그가 부유하고 성공하고 눈에 띄는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요롭고 뭔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더 풍요롭고 잘 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질궁상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그런 삶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고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신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서 때로 저에게 이렇게 심장을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코인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가상화폐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청년 일부 그 20대 청년들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 코인에 투자하고 하는 청년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의 심정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부동산을 하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고 주식을 하기에도 뭔가 돈을 벌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 팍팍한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코인 한번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조금 더 큰 돈을 벌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그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청년들이 신앙이 없어서 코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코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날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좀 축복하셔서 내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이걸 좀 코인을 사서 내가 딱 타자마자 그것이 막 떡상해서 내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코인에 손을 대는 것 그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런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해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삶, 보기 좋은 삶과 사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열매를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은,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신뢰하며 내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때로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그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사실은 되게 부러운데 부럽지 않은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유업을 자신이 받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고 영원한 삶이, 영원한 영광이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저녁마다 한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밖에 나가서 이제 러닝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관리 차원에서 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나가서 달리기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나가서 운동을 하려니까 정말 한 1km만 달렸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할 때 아직까지 이렇게 막 달리기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기분 좋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러닝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버티게 해주는. 그게 뭐냐면, 이 고통이 오래 가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끝난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끝나고 나는 이제 쉴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 5km 정도 뛰고 오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참으면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고난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한참 힘들 때는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되뇌입니다. 금방 끝난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 끝에 쉼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 고난을, 그 잠시의 어려움을 버티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뿐이며 오히려 그에게 약속된 영원한 평안함이, 영원한 힘이,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저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좀 더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꾸리고 그것을 내가 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중동선교 답사 다녀온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도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서 함께했던 그 양용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 그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3박 4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양용태 선교사님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듣고 제가 많이 도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스도에 처음 오게 됐을 때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다니셨던 교회가요, 이 가까운 이 후암동에 있는 후암 장로교회입니다. 처음에 그 본인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양태 선교사님이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는 거의 그 청년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늘 놀기 좋아하고 늘 술에 빠져서 살고 있던 자기가 우연한 계기에 그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였고 거기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선교사님이 이 칼빈 신학교를 야간으로 이렇게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이후에 1989년도에 당시 이 후암 장로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그리스 지역으로, 그 아테네 지역으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테네로 나왔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뭔가 평안함이나 안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 사실 나가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그곳에서 이제 비자를 받고 뭐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그래야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 정부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전혀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뭐 영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커녕 비자도 길게 주지 않아서 매 3개월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들어오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필이면 파송받아 나온 곳이 그리스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가 무슨 선교지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서 그 파송교회를 제외하고는 뭔가 후원하는 협력교회나 함께 사역하는 선교팀도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막 불안정하게 신분도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힘들었던 10년 정도가 지나고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9.12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그 후로 중동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 유럽으로 특별히 이제 그리스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제공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참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왜 자기가 난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선교사로 와 있었지만 거의 그 난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더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불안정함과 그들의 부족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선교사님을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신 그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혼자 안고 가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을 손 붙들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로를 전하고 우리를 통해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 가운데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전은주 찬양사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고백을 가지고 아름답게 찬양의 가사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때로는 막 기쁘고 세상이 보기에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님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일을 구역해 아닌 자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해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열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나 유명한 자요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털어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탄식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의 어려움이 상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움이 반전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이 영원할 것 같은 어려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오히려 이 잠깐의 어려움이 나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영광과 피할 수 없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간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나 하나 이 어려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듬어진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그저 내가 이루어가는 내가 주인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